제7장 하나님의 회복 역사 두 번째 동역자 집회 다섯 번째 시간 1948년 4월 12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 상해 합동로 주은 형제의 질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중앙교회나 총회라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까? 몸의 생활을 봄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 워치만니 형제님 오늘 우리의 사역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사역은 반드시 몸 안에서 해야 함.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단독으로 수행될 수 없고 반드시 단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라야 그의 참된 상태가 드러납니다. 오직 몸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아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과 적절히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커다란 성취를 갖고 또 매우 신령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은 결코 이것을 참된 진보와 참된 영성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동역할 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참으로 진보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참으로 다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아가 왕노릇할 때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몸은 영성의 시금석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리는 반드시 전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는 지극히 중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십자가가 바로 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은 몸을 볼 수 없습니다. 친척이 멀리 떨어져 살 때에는 서로 간의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가까이 이사 오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방을 쓸 때에는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가 함께 한 방을 쓸 때에는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가까이 살수록 십자가는 더욱 많아집니다. 때로는 거의 온몸에 십자가가 놓여있는 정도까지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진보로 여기는 것도 만일 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수될 수 없으며 오직 몸을 거쳐 나온 것만이 계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은사가 아무리 많고 생명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만일 그것이 몸 안에 놓여 있지 않다면 이것들은 계수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동역자들 가운데 내놓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놓을 때라야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버렸고 십자가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동역하고 또한 제한을 받아들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자연히 동역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몸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누가 권위입니까? 사역을 가진 사람이 권위입니다. 사역은 곧 권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용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하나의 사역자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역자와 함께 사역해야만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동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지체는 필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며 기타 다른 지체와 동역을 해야 합니다. 동역이 있다면 도처에서 우리는 몸의 공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지체의 동역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몸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곧 머리에 순복하는 것임. 권위는 머리의 대표입니다. 눈이 어떤 물체를 보지만 사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보는 것이요. 손발이 움직이지만 사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온몸의 동작은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사역은 머리의 활동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사역과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머리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지체에 대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다스리는 머리에 대해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 대부분의 권위는 대표 권위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복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모두 대표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권위의 나타남은 머리의 나타남이며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곧 머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역에 대하여 오직 받아들임이 필요할 뿐 중복은 필요치 않음. 사역은 두 방면의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사는 사역의 능력이며 또한 권위의 나타남입니다. 사람은 은사만 받아들이고 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눈은 한 면에서 은사가 있어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다른 지체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사의 공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면 당신은 다만 다른 지체의 은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당신이 그의 은사를 중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에 대하여는 오직 받아들임만 있고 중복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복사지를 이용하여 글자를 복사하는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지체일 뿐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누가 만능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부품은 자동차의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부품은 자동차에 비길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몸의 풍성을 누릴 수 있음. 비록 나는 지체에 불과하지만 몸의 풍성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몸의 풍성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손가락은 듣지 못함을 원망한 적이 없고 나의 귀 또한 길을 갈 수 없음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슬프다. 왜 나는 발처럼 길을 갈 수 없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에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는 분쟁이 없고 또한 어떤 주위의 마찰도 없습니다. 비록 손의 위치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입이 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곧 손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부분적인 생명이지 전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른 지체의 풍성을 체험할 때 몸은 온전케 됩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개별적인 지체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고 쓸모없을 수 있겠습니까? 동역은 자아를 처리함.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몸 안에서 가장 악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 안에서 개인주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집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 사이에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개의 지체임을 보며 다른 면으로 우리는 다른 많은 지체와 더불어 함께 몸을 이룹니다. 불신자들은 다루기가 쉬워서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주소를 잘못 보고 잘못 찾아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를 다루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항상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역 안에 있을 때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 가장 깊이 처리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동역 안에서 사는 순간 그의 자아는 곧 다룬받게 됩니다. 몸의 생활의 실제 안에서 삶. 우리는 먼저 몸의 생활을 보아야만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의 생활이 있은 후에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충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성령의 실제가 있다면 좀 전에 제기한 중앙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실제가 없이 단지 회의만으로 사역 계획이나 규정 등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총회뿐 아니라 천주교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회는 단지 하나이며 그들의 사제만이 성경을 이해하며 오직 그들의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말하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천주교의 손안에서 어떻게 옳은 것이 틀린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합일은 옳은 것이지만 천주교 안에는 인간의 사상과 수단과 조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옳은 것이 틀린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주었는데 첫째는 이신칭의이고 둘째는 공개된 성경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모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없으면서도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 오류가 야기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의 두세 구절로 하나의 교리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잘못된 교리를 산출할 뿐 아니라 더욱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 교리가 옳지 않다고 말해도 그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교사를 세우셨는데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을 해석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집회는 신원자를 중심 삼는 집회이며 결코 각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면 그 외의 사람은 신중히 생각하고 명백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한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성경 강해로 진리를 규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은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분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원자의 말은 여전히 주의 영으로 단정되어야 합니다. 안디옥은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 영적인 실제를 갖지 못한다면 로마 천주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로마 천주교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본적인 문제는 안디옥의 방법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영적인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의 여부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 지방 교회가 하나의 중앙 교회가 될 수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영에 속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지방 교회도 총회가 될 수 없음. 사실상 안디옥은 총회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안디옥이 다른 교회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지방교회는 다른 지방교회를 다스릴 수 없지만 사역은 지방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다스리지 않았지만 안디옥으로부터 나간 사도들은 분명히 다른 교회들을 다스렸습니다. 한 지방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사역자를 데려가야 합니다. 디모데서는 장로에 대한 송사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송사는 헛소문이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디모데와 교통을 가져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자이므로 지방의 장로 문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지 한 지방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 또한 한 지방 교회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총회의 문제가 결코 존재할 수 없지만 사역으로 말하면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의 출발점은 몸의 하나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두세 사람이 보내신 받음으로 출발되었습니다. 사역이 사역자를 파견하면 조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에는 각지에서 형제 자매들이 와서 참석했는데 이런 모임은 조직이나 교훈이나 교리의 어떤 것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고 몸의 필요로 인해 산출된 것입니다. 몸은 오직 하나이며 각 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몸의 실제이며 사역은 이 실제로부터 산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사역을 주님의 표준과 비교해 본다면 잘못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개별적인 사역은 절대로 몸의 표준에 미칠 수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개별적인 사역을 견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무릇 몸의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역은 조만간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몸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이끌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몸의 길을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고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사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기까지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몸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의 전기가 하나이지만 각각 다른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발하는 장소는 비록 다르지만 한 발전소의 전기로 말미암아 통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지의 사역은 마땅히 이 몸의 교통 아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지방이든 포대나 방어선을 자유로이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각지에서 몸의 생활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일 교회를 지방적인 소왕국이나 그들 자신의 영토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역의 두 노선. 성경에는 오직 두 무리에 사역하는 사람만 있으며 이외에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역기관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무리에 사역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한 무리와 안디옥의 한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의 사람 외에도 빌립보서에서 기타 사람들이 복음 전한 것을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그 두 무리에 사역하는 사람들만 중요시하셨습니다. 성경이 그 밖에 사역하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중요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중요시하시는 이 두 무리의 사역자들의 노선은 곧 바울의 노선과 베드로의 노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두 노선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은 생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것임. 중앙총회는 생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것입니다. 생명이 결핍되면 조직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조직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지 못하지만 병이 나면 몸의 중량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몸의 중량을 최대로 느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정도까지 듭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몸이지만 생명이 없을 때는 시체가 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생명이 없으면 중앙총회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모든 것을 조직으로 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이 얼마나 커지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몸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아무리 무겁고 커도 무게를 느끼지 않을 것이나 일단 시체로 변하면 그것을 들어올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교회는 이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오늘날 우리는 지방교회의 진리를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방법으로 만든다면 틀림없이 죽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로마 천주교냐 지방교회냐에 있지 않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교리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를 두려워하는 만큼 방법을 두려워합니다. 지방교회는 하나의 일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이 되면 즉시 아주 큰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천주교가 그들의 우상을 제거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합일은 옳은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에 관하여 나는 자신을 내어줌의 문제에 관하여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내어줌은 보충 수업이지 교훈이 아님. 자신을 내어줌은 결코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보충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애초에 합당하게 돌보지 않아서 보충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마땅히 먼저 표를 사고서 차에 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차에 타고서 표가 없기 때문에 표를 다시 끊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표는 기차역에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즉시 헌신해야지 보충 수업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애초에 이 점을 합당하게 돌보지 못했고 교회도 애초에 이러한 요구를 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신도를 우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차를 탈 때에 그들에게 표를 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표를 여전히 사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은 애초에 헌신을 합당하게 하지 못해서 보충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표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구원받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항목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모든 요구를 그에 위해 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후로 우리 가운데에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시일이 지난 후에야 천천히 돌이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을 때 주님은 요구를 내어놓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구를 낮추시지 않고 도리어 높은 요구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께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만일 오려면 어떠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엄중하게 말하거니와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분께로 올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도 그분께로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오려면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버리고 개인주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받았을 때에 분명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줌은 방도가 없을 때의 방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차에 탔는데 표가 없다면 타고 난 뒤에라도 반드시 표를 다시 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잠시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헌신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말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첫날에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표 없이 차에 올라탔으며 어떤 사람은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표가 없이 차에 올라탔지만 일평생 표를 사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들은 조만간 돈을 내고 표를 사야 합니다. 차를 타고 난 후에 표를 사는 것과 기차역에서 표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차를 타고 나서 표를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기차역에서 표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나서 표를 산다면 기차역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표를 사지 않는다면 기차역은 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나는 시일이 지난 후에 자신을 내어줌이 하나의 새로운 용어가 되고 이상한 형태로 변해버릴까 두렵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교사들은 자신을 내어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편지로 물어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래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교리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내어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음에 시작을 잘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